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애의 빛 방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은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특권을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에게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 자, 오늘 찬송 시간에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는 찬송을 저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며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또한 참 크죠. 두 번째 우리가 부를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원래의 가사의 뜻을 보면은 참 스윗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가사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시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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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 또 원수의 무리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가 곧 주의 증인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념하게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만연된 잘못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별하게 하시어 주께서 가르치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정한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주는 신실하고 현명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로 인도하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화는 이 소작인 농부가 일하다가 발견하긴 했으나 아직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 속에 있는 보화도 주인의 것이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상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옛날은 자기의 보물들을요 땅 속에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옛날엔 은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뒤뜰에 조용한 곳에 자기의 돈들과 금은 보화를 감추어 두는 것이 흔한 예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화재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집이 폐허가 되고 또 불타버리고 나중에 그 집 있는 곳이 밭이 된 다음에 이제 밭을 이제 갈다가 보화가 발견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다시 파묻어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있는 것 모든 것을 팔아 그 외진데 있는 산등성에 있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박토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못 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귀중함을 아는 농부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이죠. 그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 장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성거리거나 걸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항상 끼고 살죠. 항상 집에 꼽아놓고 시간만 있으면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이 우리 예배와 우리 연구의 중심이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아니면 그 주위에서 매일 뱅뱅매물 돌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정말 찔러 쪼개시는 참 놀라운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파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구약의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언제까지 파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보화를 찾을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 되실 때까지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의문과 의심에서 건져 주실 때까지 나를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품은 죄에서 넘어지기 쉽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연약성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찾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진리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받고 파고 또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 헌신과 그 백절불굴의 정신이 없으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연이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값진 진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 여러분이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양면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와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먼저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감추인 보화나 또한 이 값진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상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얻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나면 이 세상 전체를 드린 것이요 우주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값진 진주인 여러분들과 저를 찾아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천사들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제2위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우주가 이 잃어버린 지구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스톱했습니다. 동작 그만! 모든 것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와 모든 관심을 잃어버린 이 지구상에 있는 진주들, 값진 진주들을 찾아서 모아오기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들이실 뿐더러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전 그러므로 이 짤막한 이 말씀 속에서 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짧은 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과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시는 가치관을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읽으면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전부 주어버리셨습니다. 아니, 우주를 주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구원을 결정짓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어떤 그 은혜 시간이 끝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정렬적인 계획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우린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등한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근데 여기서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값비싼 진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처럼 못나고 죄 많은 악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값어치 있게 봐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은혜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이 두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이 두뇌 속에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격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서 넣어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고 보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많이 주고 투자해서 사지 않습니다.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 속에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온 지가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참 머리만 하얘진 것이 아니라 제 연륜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교회를 방문해보고 많이 설교해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쳐보고 설교도 많이 해보고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목회와 전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들어와서 더 많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믿는 자들의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달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에 결여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자아평가, 자기 가치관, 이게 너무 낮아버려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낮느냐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기는 시기, 질투, 암투, 예? 투쟁, 비굴함, 씀뿌리, 복수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올바른 가치 평가를 절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좋은 값비싼 진주 하나를 찾는 이 장사꾼이 예수님인데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진주를 찾아다니시는 상인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부부가 계십니까? 가족이 함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집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방송과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값진 진주를 찾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 보화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쓸데없는 교만, 교만해서 교만보다 교만해야 자기도 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 질병이 생겼어요. 이 온당하고 타당하고 예? 그저 건전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어떤 자기를 투시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장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가짜 학력 증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왜? 내가 중학교만 나왔으면 뭐 어떻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감추어서 내가 대학 졸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졸업생처럼 꾸미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여러분이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이 지구의 악한 죄인들을 타락한 적이 없는 우주의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비유권에 말씀하기를 99마리 양들을 우리에 남겨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셨다. 그 목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와서 사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목자의 거룩한 희생의 행위 때문에 그 양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은 그저 털을 깎고 목을 잘라서 죽여서 고기값으로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99마리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그 애절한 소리를 듣고 와서 안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행위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인 행위가 너무나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즐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요새 파리 목숨을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남미고 유럽이고 요즘엔 그저 자기가 좀 화가 나면 총 들고 들어가서 자기 직장 동료나 학생들 갖다 그저 무차별 난사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요.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참 형편없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가치가 놀라운 가치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쓰러져 죽을지라도 사고 나서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어떤 경우에 내가 암이 걸려 내가 어떤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값진 진주의 가치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값진 진주의 비유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진주를 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의 면류관에 갖다가 붙이세요. 자기의 면류관에 당신의 면류관에 갖다 그것을 붙이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면류관 위에 있는 진주 보석처럼 거기 밖에서 빛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내 피로 산 귀한 보석이야. 아무도 거기에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아가서 정금거리를 거닐고 집을 짓고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주가 아니라 값비싼 진주가 돼요. 온 우주를 당신 자신을 다 주고 사는 그런 귀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자신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고 어렵고 곤혹한 일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오해받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경제적으로 망했을지라도 예?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주의 장사꾼이 행한 놀라운 희생의 행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활할 때 문제가 없어요. 대인관계에서 교우들 관계에서 사실은 이 관계에서 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느냐 남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느냐 또 남에게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그 인정을 받느냐 내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노래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말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전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어떤 그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 정말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어떤 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제가 고개가 수그러지고 전 존경합니다. 뭐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기가 막힌 봉사를 하는 사람보다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받들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것을 나한테 왜 안 주느냐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올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심지어 자학대를 해요. 자학대를 해요. 또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이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되면 안 되고 예? 나중에 부정적으로 실패하면 실패할지라도 왜 가는 과정도 그렇게 부정적이어야 돼요? 예?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에 넘쳐야지. 이왕 사는 삶 자체가 힘든데 왜 이렇게 맨날 지지 예? 울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쟁이 생겨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예? 오늘 저 사람이 나하고 악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목사들은 말이죠. 교인들과 악수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악수 한번 잘못하면요 일주일 내내 오해해요. 어떤 때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참 우스워요. 우습지만은 예? 오늘 목사님의 악수하는 그 강도가 참 약했어. 왜 그랬을까? 나하고 악수하면서 얼굴은 다른 데를 보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오늘 이 현대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없어요. 자기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값진 진주입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우린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시고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안다면 우리가 헌신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면서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렇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변절하고 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몰라서 희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를 보세요. 참 진주 속에는 여러분 흠이 없어요. 동그랗고 그 원에는 흠이, 그 얼룩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름이 없어요.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깨끗하고 순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고 명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런 간단한 얘기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했길래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엔 빌립보서에 말했죠. 예수님의 귀함이 정말 값진 진주이신 주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해로운 것을 여겼다. 만약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 값진 진주인 예수님을 얻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건 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버렸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그는 초대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는 그 가치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파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영원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바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간단한 이 값진 진주에 대한 성경 말씀 두 절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팔아 사겠는가? 누가 그 가치를 알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데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값진 자기 생애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배회하고 방황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일평생 동안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만은 정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생의 특징들이 생겨요. 뭔지 아세요? 그 진주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희생하고 굴복해야 돼요. 이 특징이 내 생애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그것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굴복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바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알고 교리도 진리인 게 발견되면 잘못된 것을 버려야죠. 내가 잘못된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기를 그만둬야죠. 이런 정격적인 그런 결정들이 있어야죠.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내 생에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내 생에 주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전적인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진주를 발견하기 위한 상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주를 찾아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런 상인들은 드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고넬료, 구스네시,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아서 나서서 다니는 진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좌석에 앉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더 하나님께 더 용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진주는 선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장사해서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선물입니까? 예스. 구원은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무엇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과 은혜지만은 그러나 또 바꿔서 말해보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쳐서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주는 발견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내는 것은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없는 자는 아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선물이지만은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깨끗한 옷을 사라 그랬어요. 사야 합니다. 예수의 의의 옷은 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굴복하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바쳐서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매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며 끝까지 찾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짜 상인들입니다. 가짜 상인들입니다.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 들여서 매매해야 합니다. 그걸 굴복하는 자가 진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줄여서 간단하게 좀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 상인들로 헤매고 방황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문을 배회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통속적인 복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요, 이렇게 제가 목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어가느냐. 사람들에 대한 실망.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생겨요. 누가 끝까지 갈지를 잘 몰라요. 왜요? 눈에 보일 땐 진짜 순수한 진주 장사꾼인데 언제 무엇 때문에 살쭉할지 토라질지 또 뭐 삐뚤어질지 삐질지 뭐 이제 한국말로 뭐 삐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뭐 갑자기 친구가 원수가 될지 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한국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좀 헷가닥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고 나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반대할지라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결국에 가서 자기 죄와 야망과 탐욕들에 걸려서 결국에 가서 돌아서게 돼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했는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도 언제 돌이킬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잘못된 가르침들과 풍습들, 잘못된 유전들을 깨뜨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로마 백부장도 가이사 시저의 왕궁의 왕의 친척들도 예? 많은 부자들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핍박과 순교를 감수하고 나와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바쳤어요.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서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의 생애 때문에 온 세상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되실 것입니다. 말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신의 가르침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기적들을 보세요.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을 보세요. 이것은 속삭이는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 정말 진실되게 진리를 고소하고 세상의 풍습과 유전들을 깨뜨리고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깨뜨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참된 진리 위에서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당시 말이죠. 한 가지 관심이 한 가지 관심만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는데 한 가지 목적만이 제자들의 마음을 압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히 받을 수, 완전히 복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의 품성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왕국을, 진리의 왕국을 세상에 확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목적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값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게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아까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런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메로스, 메로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메로스를 저주할지어다 그랬어요. 메로스를 저주할지어다. 왜 메로스를 저주해요? 메로스는 그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이에요. 그 메로스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굉장히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도살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위기 때 주의 백성들 도와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가장 해치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해. 그러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판단하는 식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서는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비겁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립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내 기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을 지키고 도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될 텐데 큰,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우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해로 여긴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러한 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품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러분이시여, 참된 진주 장사가 됩시다. 참된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받으십시다.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주님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가진 것들과 재능들을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 때문에 하늘과 생명을 바치까지 헌신하신 주님의 희생에 누가 된 적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속에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다시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 우리 자신을 번제로 삼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우린 주님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천연계적으로 인간의 타락상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주님 바람을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시키소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큰 역사가 있을 때, 이 땅을 그들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실 때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